마가복음의 특징을 보면 어떤 설교라든지 어떠한 상황적인 것보다도 그러니까 행동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것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강조하는데 예수님의 기적을 숨기지 않아요.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마가복음을 이야기할 때 제일 핵심적인 그 구절을 이야기하면 보통 마가복음 10장 45절이라고 그래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이 뭐예요?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아야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였다. 이 마가복음이 바로 이제 이런 구절들은 많이 있지만 보통 이제 마가복음이 강조하는 것이 그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섬기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기적을 통해서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없어요. 로마인들에게 그 예수님의 족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어떠한 그 계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날,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 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행동, 사역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유대의 어떤 전통에 대해서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 절기가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짧은 성경이지만 이제 이것이 마가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이 이방인임이지만 그 이방인 중에서도 로마인, 그 당시에 세계 권력을 막 잡고 있고 막 일어나는 아주 강대한 국가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록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마태복음은 누울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을 위한 거예요. 보통 이제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기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중요해요.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강조하냐면 구약 성경의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구약의 많은 말씀들을 인용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구약 말씀은 너무나 익숙한 거잖아요. 그 익숙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메시아를 통해서 이 파라다이스, 천국에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아요. 마가복음에나 쓰지.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교훈들, 약간 율법식으로 교훈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게 마태복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은, 보통 우리가 누가복음은 상권이라고 표현합니다. 누가복음이 상권이라면 학원은 뭐예요? 사도행전.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상하로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제 의사 누가가, 바울의 동역자였던 누가가 이제 기록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누가는 누구를 대상으로, 자기 자신이 이방인이면서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방인이니까 헬라인들을 위해서. 헬라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로마는 솔직히 문화를 강조하진 않아요. 그런데 헬라는 문화를 강조합니다. 문화를 통일해가지고 헬라 문화로 세계를 통일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할 때 보통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사용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아니라 헬라어 구약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보통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이 70인역을 누가 번역했냐? 헬라 제국이 번역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경전들을 막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잘 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이것을 잘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좀 이 누가는 아주 역사적으로 기록을 잘 남긴 거예요. 그냥 마가복음처럼 로마인들에게 막 급박하게 그런 소개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좀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의 어떠한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러한 것을 이방인들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족보가 어떻게 중요한가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가요? 아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딱 이렇게 설명하지만 누가복음은 밑에서부터 싹 올라가는데 아담까지 곧 아담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이방인들도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고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의 대상임을 이런 식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이야기할 때 뭐 솔직히 그 유대인들은 기득권적인 바리새인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누가는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약자들, 여성들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다. 구약에서 특별히 강조되었던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누가복음을 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보통 이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공통의 관점을 가졌다고 하지만 이 공통의 관점조차도 대상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씩 틀리는 거예요. 로마인에게 맞게, 유대인에게 맞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맞게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을 왜 다르게 생각하냐. 요한복음은 이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써진 책이 아니라 그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다른 형식인 거예요. 기적도 일곱 개밖에 없어요. 그 기적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많은 기적들도 있지만 다 그런 기록들을 기록하는 것보다 핵심적인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겠다 하면서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정말 육신을 입으셨느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냐 막 그러한 논쟁이 막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 1서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동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거하신다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해가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시면서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정말 모든 온 인류를 향한 온 세상을 향한 복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에요? 뭐라고요? 세상을. 세상하고 사람하고 혼동해서 그럴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을 향한 온 세상을 향한 구세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폭넓겠죠. 요한복음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본다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하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하시고 족보를 볼 때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고 이것을 통해서 바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가 대적할 만한 분이 아니다라는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많이 인용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친근하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누구에게요? 로마인들에게. 예수님이 참 능력 있는 분인데 기적을 베푸시는 분인데 그분이 바로 우리를 섬기러 와주셨다. 그러면서 로마인들에게 그냥 간결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어떤 하신 것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로마인들에게.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이 참 모든 온 세상 온 인류를 향한 구세주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족보가 누구까지? 아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자들을 배려하고 가난한 자들, 여성들, 소외된 자들, 죄인들의 친구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역사적인 기록들을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해 나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초대 기독교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가가 이렇게 꼼꼼하게 기록한 겁니다. 요한복음은 온 세상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예수님의 신성, 육신을 입었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면서 좀 여러 가지 우리가 한 주간, 이번 주간 요한복음을 공부했지만 신학적인 좀 그러한 것들 얼핏 읽으면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또 잘 설명해 보면은 또 이런구나 깨달을 수 있죠. 이러한 좀 신학적인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각 복음서는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하지만 딱 중심이 올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딱 기록되어 있는 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여러분, 사복음서가 똑같은 거가 많이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많이 없어요. 기적과 관련돼서는 사복음서에 들어가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복음서가 복음서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십자가의 죽음 아니에요. 그래서 사복음서가 핵심적으로 특별히 요한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신 후에 일주일을 더 자세하게 많이 기록했잖아요. 이렇게 사복음서가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또 같이 기록되어 있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이 최후의 만찬은 지금 우리들이 거행하는 성찬식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 모두에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빌라도가 재판한 것,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으신 것,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이것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것. 예수님이 막 성전을 가가지고 막 뭐죠? 그 돈 파는 매대, 뭐 그 다음에 뭐 돈 바꾸는 거 뭐 다 그런 거 다 엎어버리잖아요. 막 그거 성전을 청결한 게 이렇게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성전을 청결한 것. 그 다음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 원래 오늘 제가 나누려고 했던 오병이어 기적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사복음서에 같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기적은 오병이어 기적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그 많고 많은 기적 중에 오병이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저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단순히 내가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목적이 아니라 이 복음서를 들려주어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뭐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모든 온 세상을 향해서 정말 이 복음서를 들려주고 싶은데 관점이 다 틀리고 자기가 바라보는 그 관점이 틀리고 내용도 좀 틀린데 이 네 저자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비슷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비슷하다고 표현이 그렇지만 그만큼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뭐 귀신을 쫓아낸 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문둥병, 한센스병이라고 하죠. 그런 고쳐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눈도 뜨게 하고 걷게 해주시고 뭐 귀신도 쫓아내시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 마리아를 하면은 막달라 마리아인지 뭐 그렇게 헷갈리고 막 그래 사람들 이름만 얘기하면. 자, 그러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정말 똑같은 기적입니까? 어떤 제가 성경이 아니라 그 글을 읽다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럼 똑같은 사복음서에 나오는 똑같은 기적인가? 그거를 공부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복음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게 관점이 틀리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뒤에 얘기했지만 이 오병이어 기적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틀려요. 하지만 동시에 좀 다르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병이어는 바로 예수님이 한 그 오병이어라는 거예요. 내 복음서가 똑같은 오병이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오병이어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또 오병이어를 해석하는 게 틀리니까 그 다양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들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양성은 참 중요한데 동시에 그 다양성이 우리의 핵심을 잃어버리면 또 의미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까? 요즘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게 뭐냐면 다양성, 또 그 다음에 환대. 그거 아세요? 우리가 정말 다양하게 연약한 자, 부자들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 소수자, 뭐 이런 사람들을, 나그네를 우리가 환대해야 된다. 이거 좋은 말이 나쁜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좋은 말이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대답을 주저주저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거를 잘못 얘기하면은 또 틀릴 수도 있겠다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냥 대답을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책들을 보면서 요즘은 많이 약했지만 이 환대라는 그 내용을 보면 성경적인 환대를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좀 약간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죄도 환대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환대는 참 좋은 건데 그럼 당신은 환대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면은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나 환대해요. 약한 자를 사랑하지 않아? 약한 자를 사랑해야지.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동시에 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예순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약간 혼란스럽게 해요. 이게 환대, 그 다음에 이 다양성, 뭐 이런 거예요. 환대하고 다양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게 핵심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뭐가 중요하냐? 각자 생각이 틀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요.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나, 지금 말을 조심을 해야 돼요. 잘못하면은 완전히 좀 이상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안 하고 싶었는데 제가 원래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가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다양성, 사복음서가 다양하다. 공통적인 것도 있지만, 하지만 핵심적인 것. 정말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깜짝 놀란 게 다양하지만, 다양한 대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그냥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해 좀 하세요. 목사가 이렇게 줏대가 없어가지고 말하지 않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지금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물론 저도 제 생각이 있죠. 하지만 동시에 또 목사로서 또 존중해 주는 거예요. 성도들 잘하기를 바라면서. 자, 내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오병이어를 바라보는 관점을 이야기하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오병이어가 그 오병이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저녁 무렵 외진 곳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이 있었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적, 제자들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이 남았는데 열두 광주리가 남았대요. 기적을 베푼 후에 무리를 해산하시고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복음서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은 바로 그 기적이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적이 있는 그 곳이 좀 다 틀려요. 그리고 그 문맥적인,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앞에 말도 들어보고 뒤에 말도 들어봐야지, 앞에 말하고 뒤에 말 빼놓고 딱 그것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냐.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있어요. 미련한 자가,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이런 말을 하냐를 딱 들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말씀할 때도 어떠한 문맥인지 어떠한 상황인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대화할 때도 그렇잖아요. 누가 이렇게 얘기했대 라고 얘기하지만은 그 이야기한 상황이 어떤지, 물론 그러니까 그럴 때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전과 후가 어떤 건지 이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문맥적으로 정말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세례 요한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암시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한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나. 마가복음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자들의 사명, 제자들이 해야 할 일들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자로서 목자의 역할을 하고 제자들은 그 목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무지를 지금 강조합니다. 오병이어가 그런 것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누가 보고 뭡습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정체성을 드러내시고 이것이 누가복음이 사도행전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 초대교회의 그 나눔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뒤에 자기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성찬 예식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를, 살을 먹고 마십니다, 지금. 그러니까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살과 그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영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먹는 순간 우리에게 영적으로 그것이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문맥적으로 딱 똑같은 기적이지만 이것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그 상황이 틀리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해석하는 관점에 대해서 좀 구글링도 해보고 뭐 챗GPT, AI도 찾아보고 했더니 이제 딱 네 가지를 이렇게 관점이 있더라고요. 기적으로 해석하는 관점이 있고 상징적인 해석으로 상징적인 해석을 하기도 하고 공동체적인 해석으로 하기도 하고 자연적인 자연스러운 것으로 해석을 한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잘 봤더니 기적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진짜 5천 명이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먹었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또 신학자들이 상징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한 것처럼 오병이어가 진짜 오병이 이렇게 먹은 것이 아니라 어떤 상징적인 거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공동체적인 해석, 자연스러운 거 연결되는데 이제 공동체적 나눔과 어떤 연결되는 걸로 이야기하는데 한 소년의 나눔이 모든 사람을 배부르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한 소년이 자기의 것을 나누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자기의 것을 나누어가지고 배부르게 먹게 됐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하면은 참 말이 되는 말인데 이건 아니죠. 갑자기 생각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홍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어떻게 건넜어요? 그 진도 앞바다인가? 그 전라도 진도 앞바다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물이 썰물 해가지고 이렇게 드러나가지고 길이 좀 나와가지고 이렇게 걸어간다는 것 얘기 들으셨어요? 홍해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분들이 그러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 홍해 갈 때 얘기해가지고 그 얕은 물가 그거 뭐 홍해를 이렇게 얕은 물가를 이렇게 건너갔다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주 이성적인 옳은 판단이라고 하면서. 자,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얕은 데를 건너갔다고 그랬어요. 깊은 곳이 물이 탁 막혀가지고 벽처럼 서가지고 말라가지고 건너갔다고 얘기했어요. 깊은 곳으로 길이 나고 물이 벽처럼 딱 쓰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말라가지고 건너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로의 군대가 우리도 건너갈 수 있다고 쫓아가다가 어떻게 다 빠져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막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기적을 이해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기적은 말 그대로 기적이에요. 기적. 그렇다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짧지만 함께 마지막으로 나누기로 해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분명한 기적입니다. 기적을 베푸신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광했던 것은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출애굽기의 만나를 상상하게 된 거예요. 일용할 양식.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해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기적이 어떠한 의미냐. 정말 말 그대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막 여러 가지 불안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들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두 번째, 무엇을 알 수 있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고 믿는 사람은 기다리기도 하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작은 것일지라도.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 조그만한 행동이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베풀 줄 솔직히 알았겠어요? 제자들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헌신이 이 엄청난 기적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능력 있으세요? 여유가 많아요? 뭐 높은 지위에 있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봉사 못합니까?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그때가 살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일지라도 헌신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왜 같이 그 공동체를 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을 것 같아요? 서로 돌아보고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하늘의 만나를 내리실 수도 있겠죠. 작은 헌신이고 또 그 작은 헌신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받아가지고 나누어줬어요. 아,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계세요? 우리 주일에 식당 봉사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음식을 배부하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눠줄까? 갑자기 생각나네. 그렇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그 제자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 나눔을 우리 주일 식당 봉사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야, 정말 얼마나 이렇게 탁 음식을 국을 나눠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아, 우리가 돌보아주는 거예요. 이 국 한 그릇이 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앉혀라, 줄을 지어서 그룹으로 앉혀라, 나누어져라 했을 때 이거 하지도 않을 거, 되지도 않을 거, 지금 음식 사올 수도 없는데 뭘 앉으라고 그래요, 예수님. 빨리 가라고 해요. 빨리 더 어두워지기는 전에 보내는 게 낫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기적을 경험해요, 못해요? 못해요. 누가 경험해요? 순종하는 자들이, 헌신하는 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음성에 순종할 때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 금요 예배 적은 숫자예요. 하지만 이렇게 아멘한 분들을 통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아멘한 여러분을 통해서 5천 명이 남자만 5천 명이 먹고 열두 광주리가 남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